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관하여 Immortality, 나이가 사라진 시대의 등장. 최근에 출판가에 등장한 책들 몇 권의 제목입니다. 모두 죽음을 다루고 있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2013년 출판계의 화두가 죽음이라고요. OECD 국가 가운데 8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계속되는 경제 불황, 미비한 복지 체계 등등이 원인이라더군요. 사회적인 관심이 well-being에서 well-dying으로 바뀌었다는 해석도 있고요. 다행인 건 서점가의 죽음 열풍이 단순한 두려움이나 불안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죽음, 노화의 문제를 지나치게 금기시해 왔지 않나 싶습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건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자연 법칙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도 한 소년의 상징적인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새로운 탄생,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죠. 여행을 통해서요. 새 작품과 함께하는 2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지난주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참 즐거웠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동화 특집은 계속됩니다. 이번 작품은 아마 어린 시절 책으로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스웨덴의 동화입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힌트를 드릴까요? 주인공 소년 이름이 닐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어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케일린.
네, The Wonderful Adventures of Nils입니다.
닐스의 모험, 닐스의 신기한 여행 등등으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어 있죠. 스웨덴 작가 셀마 러길로프가 1906년부터 1년 동안 연재한 동화입니다. 탄생 배경이 참 독특합니다. 일종의 관제 동화거든요. 스웨덴의 교육부에서 러겔로프에게 의뢰를 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이상한 아래 앨리스와는 배경이 완전히 반대네요.
네. 스웨덴 어린이들에게 조국의 자연과 풍속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젝트가 닐스의 모험의 시작이었답니다. 하지만 러겔로프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보고 즐길 수 있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죠. 가장 중요한 건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도 깊은 시선과 유려한 문체로 시대와 세대, 국적을 뛰어넘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작가와 작품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는 투데이스 북마크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죠. 닐스의 모험은 총 3개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 주에 첫 번째 시리즈를 감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책 선물 이벤트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을 올려주시는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오즈북스에서 닐스의 신기한 여행 완역본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상 들어가기 전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home.ebs.co.kr/engle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Ingle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음악,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스웨덴의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아바의 Dancing Queen으로 스웨덴의 동화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나이는 14살이었다. 소년은 가난한 농부 집안의 아들이었다. 스웨덴 남단의 시골 마을에 살았다. 옅은 황갈색 머리에 키가 크고 건강한 소년은 한마디로 사고뭉치였다. 공부도 일도 싫어했고 그저 먹고 자는 것만 좋아했다. 못된 장난은 소년의 특기였다. 화창한 어느 봄날 일요일 아침 부모님이 교회에 가시고 집에 혼자 남은 소년은 장난칠 궁리를 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기척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의 나무 곁짝 뚜껑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
His mother owned a great, heavy, iron-bound oak chest, which she permitted no one but herself to open. Here, she treasured all the things she had inherited from her mother, and of these, she was especially careful. Here lay a couple of old-time peasant dresses of red homespun cloth, with short bodice and plaited shirt, and a pearl-bedecked breastpin. There were starched white linen headdresses and heavy silver ornaments and chains. Folks don't care to go about dressed like that in these days. And several times, his mother had thought of getting rid of the old things. But somehow, she hadn't had the heart to do it. Now the boy saw distinctly, in the glass, that the chest lid was open. He could not understand how this had happened, for his mother had closed the chest before she went away. She never would have left that precious chest open when he was at home alone. He became low-spirited and apprehensive. He was afraid that a thief had sneaked his way into the cottage. He didn't dare to move, but sat still and stared into the looking glass. While he sat there and waited for the thief to make his appearance, he began to wonder what that dark shadow was which fell across the edge of the chest. He looked and looked and did not want to believe his eyes. But the thing, which at first seemed shadowy, became more and more clear to him. And soon, he saw that it was something real. It was no less a thing than an elf who sat there astride the edge of the chest.
"어머니는 쇠고리 장식이 달린 떡갈나무 괴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느 누구도 그 괴짝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괴짝은 어머니의 보물상자였다. 그 안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들, 어머니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붉은 천으로 된 농부의 옷, 짧은 조끼와 주름 잡힌 치마, 진주로 수놓은 가슴 장식 등등. 요새 사람들은 걸치지 않는 물건들이었다. 소년은 거울을 통해 열린 괴짝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괴짝이 열렸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집을 나서기 전에 늘 뚜껑을 단단히 닫아놓으시는데. 소년은 어쩐지 기분이 꺼림칙했다. 도둑이 들어온 건 아닐까. 문득 소년은 괴짝 가장자리에 검은 그림자가 앉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고 또 보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꼬마 짐 요정이었다. 한 뼘쯤 되는 크기, 늙고 주름이 많은 얼굴, 목과 손목에 하얀 레이스를 두른 검은색 저고리, 무릎까지 오는 바지, 챙 넓은 모자, 진짜 집 요정이었다. 요정은 지금 괴짝에서 꺼낸 가슴 장식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Thank you.
The boy was somewhat surprised to see the elf. But, on the other hand, he was not particularly frightened. It was impossible to be afraid of one who was so little. And since the elf was so absorbed in his own thoughts that he neither saw nor heard, the boy thought that it would be great fun to play a trick on him, to push him over into the chest and shut the lid on him, or something of that kind. But the boy was not so courageous that he dared to touch the elf with his hands. Instead, he looked around the room for something to poke him with. He let his gaze wander from the sofa to the leaf table, from the leaf table to the fireplace. He looked at the kettles, then at the coffee urn, which stood on a shelf near the fireplace, on the water bucket near the door, and on the spoons and knives and forks and saucers and plates, which could be seen through the half-open cupboard door. He looked at his father's gun, which hung on the wall, beside the portrait of the Danish royal family, and on the geraniums and fuchsias, which blossomed in the window. At last, he caught sight of an old butterfly snare that hung on the window frame. He had hardly set eyes on that butterfly snare before he reached over and snatched it, and jumped up and swung it alongside the edge of the chest. He was himself astonished at the luck he had. He hardly knew how he managed it, but he had actually snared the elf. The poor little chap lay, head downward, in the bottom of the long snare, and could not free himself.
소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누가 저런 꼬마에게 겁을 내겠나. 단지 꼬마 집 요정이 가슴 장식에 몰두한 나머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선 그를 골려주고 싶었다. 괴짝 안으로 밀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릴까? 아니, 어쩐지 손으로 건드리고 싶진 않아. 소녀는 방 안의 물건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요정 영감에게 한방 먹일 만한 것 없을까? 집 구석구석을 바라보던 소년의 시선이 창문 빗장에 걸려있는 낡은 잠자리채에 떨어졌다. 잠자리채를 보자마자 소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잡아 괴짝 가장자리를 향해 휘둘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놀랄 정도로 금방 요정을 잡았다. 가련한 집 요정은 기다란 망 속에 거꾸로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The elf began to speak and begged, oh, so pitifully, for his freedom. He had brought them good luck these many years, he said, and deserved better treatment. Now, if the boy would set him free, he would give him an old coin, a silver spoon, and a gold penny, as big as the case on his father's silver watch. The boy didn't think that this was much of an offer, but it so happened that after he had gotten the elf in his power, he was afraid of him. He felt that he had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something weird and uncanny, something which did not belong to his world, and he was only too glad to get rid of the horrid thing. For this reason, he agreed at once to the bargain and held the snare still, so the elf could crawl out of it. But when the elf was almost out of the snare, the boy happened to think that he ought to have bargained for large estates and all sorts of good things. He should at least have made this stipulation, that the elf must conjure the sermon into his head.
What a fool I was to let him go, thought he,
and began to shake the snare violently
so the elf would tumble down again. But the instant the boy did this, he received such a stinging box on the ear that he thought his head would fly in pieces. He was dashed first against one wall, then against the other. He sank to the floor and lay there, senseless.
"잠자리채에 갇힌 짐 요정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 풀어줘. 제발 부탁이니 풀어줘.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난 몇 년 동안 너의 집 가족들을 위해 봉사를 해온 요정이야. 그런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난 이것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해. 얼른 놔달라니까. 그래, 날 놔주면 옛날 동전을 줄게. 은줄도 줄게. 아니, 너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회중시계 뚜껑만한 금화도 줄게. 그러니 제발 풀어줘. 부탁이야."
소녀는 요정의 조건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그러나 한편으론 요정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에 조금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집 요정이 나올 수 있도록 잠자리채를 휘두르던 것을 멈췄다. 꼬마 집 요정이 잠자리채에서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였다. 소년의 마음속에 악동의 기질이 되살아났다. 집 요정이라면 소년이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읽는 설교집의 내용을 소년의 머릿속에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자리채를 다시 휘두르려던 찰나였다. 꼬마 집 요정이 소년의 뺨을 후려쳤다. 소년은 머리가 수천 개로 쪼개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쪽 벽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다른 쪽 벽에 부딪혔고 결국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시 깨어났을 때 소녀는 여전히 집안에 있었다. 꼬마 집 요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잠자리채는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얻어맞은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나마 그게 아니었다면 모든 게 꿈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소녀는 부모님이 읽으라던 설교집 생각이 났다. 혼나기 전에 그거나 읽는 게 낫겠어. 소녀는 탁자 앞으로 갔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As he walked toward the table, he noticed something remarkable. It couldn't be possible that the cottage had grown. But why was he obliged to take so many more steps than usual to get to the table? And what was the matter with the chair? It looked no bigger than it did a while ago. But now he had to step on the rung first and then clamber up in order to reach the seat. It was the same thing with the table. He could not look over the top without climbing to the arm of the chair.
"What in all the world is this?" said the boy. "I believe the elf has bewitched both the armchair and the table and the whole cottage."
The commentary lay on the table, and to all appearances, it was not changed. But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queer about that too. For he could not manage to read a single word of it without actually standing right in the book itself. He read a couple of lines, and then he chanced to look up. With that, his glance fell on the looking glass, and then he cried aloud,
"Look, there's another one!"
For in the glass, he saw plainly a little, little creature who was dressed in a hood and leather breeches.
"Why, that one is dressed exactly like me," said the boy, and clasped with his hands in astonishment.
But then he saw that the thing in the mirror did the same thing. Then he began to pull his hair and pinch his arms and swing around, and instantly he did the same thing after him, he who was seen in the mirror. The boy ran around the glass several times to see if there wasn't a little man hidden behind it, but he found no one there, and then he began to shake with terror, for now he understood that the elf had bewitched him, and that the creature whose image he saw in the glass was he, himself.
Bang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져 있었다. 탁자까지 가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걸어야 했다. 의자는 또 어떻고? 소녀는 의자에 앉기 위해 의자 다리를 있는 가로막대에 올라가야 했다. 그런 다음 다시 앉는 자리까지 기어 올라가야 했다. 탁자도 의자와 다를 바 없었다. 소녀는 탁자 위를 볼 수 없어서 의자 팔걸이 위에 올라서야만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꼬마 집 요정이 집에다 마법을 건 게 분명해. 설교집은 탁자 위에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었다. 책을 보려면 책 위까지 기어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소녀는 책 위에 기어 올라가 설교집을 몇 줄 읽다가 우연히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았다. 시선이 거울에 가 닿았다. 거울 속엔 고깔 모자를 쓰고 가죽 바지를 입은 조그만 아이가 있었다.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
그렇게 말한 소녀는 놀라서 손뼉을 쳤다. 그런데 거울 속 아이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 소녀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꼬집었다. 원을 그리며 빙빙 돌아보았다. 거울 속 아이도 바로바로 똑같이 따라 움직였다. 이제 소녀는 빠른 속도로 거울 주위를 몇 바퀴 돌았다. 혹시 거울 뒤편에 꼬마 아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거울 뒤엔 아무도 없었다. 소녀는 무서워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러다 차츰 깨닫게 되었다.
꼬마 집 요정이 나에게 마법을 건 거야. 거울 속에 보이는 저 아이는 나야. 나, 닐스라고.
소년 닐스는 한동안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떴다. 이젠 악몽이 사라져 버렸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그대로였다. 황갈색 머리, 코 위에 죽은 깨, 가죽 바지에 수선 자국, 양말에 뚫린 구멍, 여전했다. 다만 아주 아주 작아진 것만 달라졌을 뿐. 한참을 망연자실해 있던 닐스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래, 꼬마 집 요정을 찾아서 화해를 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닐스는 집 밖을 달려나갔다.
On the wooden boardwalk in front of the cottage hopped a gray sparrow. He had hardly set eyes on the boy before he called out,
Titi, Titi, look at Nils Goosey Boy. Look at Thumbietot. Look at Nils Hoggerson Thumbietot.
Instantly, both the geese and the chickens turned and stared at the boy. And then they set up a fearful cackling.
Cuckoo-cuckoo!
Crowed the rooster.
Good enough for him! Cuckoo-cuckoo! He has pulled my comb!
Cuckoo-cuckoo! Serves him right!
Cried the hens, and with that, they kept up a continuous crackle. The geese got together in a tight group, stuck their heads together and asked,
Who can have done this? Who can have done this?
But the strangest thing of all was that the boy understood what they said. He was so astonished that he stood there as if rooted to the doorstep, and listened.
It must be because I am changed into an elf, said he. This is probably why I understand bird talk.
He thought it was unbearable that the hen would not stop saying that it served him right. He threw a stone at them and shouted,
"Shut up, you pack!"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요. 착한 아이가 될게요."
닐슨은 그렇게 외치며 현관문을 나섰다. 마침 문 앞 떡갈나무 발판에 앉아있던 참새가 닐슨을 보더니 외쳤다.
찌찌찌! 어머! 여기 봐! 닐슨다! 거위치기! 이 꼬마 좀 봐! 꼬마 닐슨! 홀기르슨을 보라고!
참새의 호들갑에 거위들, 닭들이 닐슨을 보았다. 그리고 귀청이 떨어질 듯한 소란이 일어났다. 암탉들이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거위들도 몰려들어 술렁거렸다.
그런데 누가 저런 거야?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이 광경에 너무나 놀란 닐슨은 문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꼬마 침요정으로 변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동물들 말을 알아듣는 거지.
닐슨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고 닭들에게 던졌다.
주둥이 닥쳐, 이 거짓대들아!
닐슨은 깜빡했다. 그는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닭들에게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닭들은 신이 나서 닐슨에게 때로 달려들었다. 그때 고양이가 나타났다. 닭들이 도망을 쳤다. 닐슨은 재빨리 고양이에게 달려갔다.
"You dear pussy,"
said he.
"You must know all the corners and hiding places about here. You'll be a good little kitty and tell me where I can find the elf."
The cat did not reply at once. He seated himself, curled his tail into a graceful ring around his paws, and stared at the boy. It was a large black cat with one white spot on his chest. His fur lay sleek and soft and shone in the sunlight. The claws were drawn in, and the eyes were a dull gray, with just a little narrow dark streak down the center. The cat looked thoroughly good-natured and inoffensive.
"Well, I know well enough where the elf lives," he said in a soft voice. "But that doesn't say that I'm going to tell you about it."
"Oh, dear Percy, you must tell me where the elf lives,"
said the boy.
"Can't you see how he has bewitched me?"
The cat opened his eyes a little, so that the green wickedness began to shine forth. He spun round and purred with satisfaction before he replied,
"Purr, shall I perhaps help you because you have so often grabbed me by the tail?"
he said at last. Then the boy was furious and forgot entirely how little and helpless he was now.
"Oh, I can pull your tail again, I can!"
"예쁜 애옹아, 넌 마당 구석구석 훤히 다 알고 있지? 꼬마 집요정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착하지, 우리 착한 야옹이."
가슴에 하얀 점이 있는 크고 검은 고양이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햇빛을 받아 털이 반짝였고 발톱은 감추어져 있었고 잿빛 눈동자에는 작고 가늘게 갈라진 틈이 보였다.
꼬마 침요정, 당연히 어디 있는지 알지.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다는 뜻은 아니야.
예쁘지. 우리 귀여운 야옹이. 날 꼭 도와줘야 해. 내가 마법에 걸린 게 보이지 않니?
네가 내 꼬리를 자주 잡아당겨줬으니까 지금 내가 널 도와줘야 한다는 거니?
닐스는 화가 났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작고 힘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좋아, 그럼 다시 한번 꼬랑지를 잡아당겨주지.
The boy felt how the sharp claws sank through his vest and shirt and into his skin, and how the sharp eye teeth tickled his throat. He shrieked for help as loudly as he could, but no one came. He thought surely that his last hour had come. Then he felt that the cat drew in his claws and let go the hold on his throat.
There,
he said.
That will do now. I'll let you go this time for my mistress's sake. I only wanted you to know which one of us two has the power now. Meow.
With that, the cat walked away, looking as smooth and pious as he did when he first appeared on the scene. The boy was so crestfallen that he didn't say a word, but only hurried to the cowhouse to look for the elf.
"고양이가 털을 곤두세우고 등을 활 모양으로 굽히더니 닐스의 몸 위로 훌쩍 올라탔다. 그리고 닐스의 가슴을 눌렀다. 닐스는 고양이 발톱이 조끼와 셔츠를 뚫고 들어와 피부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목을 스쳤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닐스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때 고양이가 발톱을 다시 감추더니 목을 놓아주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군. 몹시 착한 주인 아줌마를 생각해서 이쯤 해두지. 덜덜덜면서 도망쳐봐, 이놈아. 이제 우리 둘 중 누가 더 센지를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닐스는 창피했다. 너무나 창피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꼬마 집 요정을 찾기 위해 서둘러 외양간으로 갔다.
셀마 라겔릴 웨프는 1858년 11월 20일 베름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며 자란 그녀는 일찍부터 문학의 눈을 떴다는데요. 24살에 여자 고등 사범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 초등학교 교원을 하면서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1891년 고향을 배경으로 한 기사도에 관한 소설 예스타 베를링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곧바로 스웨덴 문단의 주목을 받은 그녀가 닐스의 모험을 발표한 건 1901년입니다. 스웨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초등학교 아동용 부교재로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조국 스웨덴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설을 어린이들에게 알리는 작품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19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닐스의 모험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아동과 성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전이 되고 있습니다.
Today's Bookmark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우즈북스에서 닐스의 신기한 여행을, 은행나무에서 요시다 슈이치의 신작 소설 원숭이와 개의 전쟁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드리고요. 공연과 전시회 선물도 있습니다. 2월 15일 금요일 8시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공연되는 재즈밴드 프렐류드 로맨틱 발렌타인 콘서트 티켓,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는 미국미술 300년 전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스웨덴의 팝음악들로 함께했습니다. 순서대로 켄트의 Before It All Ends 그리고 카디건스의 Paralyze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음악도 스위디시 팝입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신나는 사인으로 인사드릴게요. 내일 밤 닐스의 모험 두 번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